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에 다시 정착한 포로 귀환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침략과 약탈을 당해왔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포로 귀환자들에게는 아마도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후 산발랏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와 암몬, 아스돗 사람 등 외부로부터 여러 방해와 위협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외부의 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재건 공세가 중단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와 위협으로 대외적인 위기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에서 비롯된 위기를 언급합니다. 5장은 이 위기로 인해 내부적인 결속이 와해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를 연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기에 느헤미야 4장과 5장은 시간적인 배경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4장과 5장의 사건은 시간적인 배경이 사실 다릅니다.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덕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5장의 사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순서를 따지지 않고 4장 다음에 5장에서 이러한 이기들을 소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4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5장에 나타난 사건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 과정에 닥친 심각한 이기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언약 갱신과 더불어 신앙 개혁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4장에 비해 5장은 시기적으로 후에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내부적인 측면에서 선민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크게 위협한 경제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에는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내부적인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어떤 빈부 격차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 또 인권까지도 해치는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 1절에서 5절을 보면 부유한 자들의 착취로 가난한 자들의 원망과 탄식이 실려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동포들의 귀환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욱 그 와중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 과중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부한 자들에게서 돈이나 양식,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고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이 빌린 돈이나 곡식을 갚지 못할 경우 그들의 자녀를 데려가 종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해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대금이 성행했고 심지어 동족 간의 노예 매매 등 당시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대적들의 외부적인 위협보다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지녀야 할 선민 공동체로서의 일체감 자체를 훼손시키는 아주 막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압제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시 유다 고국으로 귀환한 본래의 의미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과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산산이 깨뜨릴 수 있다는 이기의 상황임을 아마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과 말을 듣고 크게 노했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을 정도로 격한 반응은 부자들의 악행이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의 행동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들의 악행은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야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었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율법의 가르침에 반하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형제를 돌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선민공동체를 재건할 목적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제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착취하며 그들을 더 큰 공경에 빠뜨렸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행에 대해 격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결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한 감정적인 어떤 대응이나 또 사소로운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불의한 행위들을 제거하려는 의로운 분노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1절에서 5절에 언급한 가난한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에 대한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을 이제 제시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에 대한 부자들과 상류층 사람들의 제약상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들을 질책하면서 이제 이자를 받지 말 것은 물론 저당 잡은 것과 이자로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는 당시 이방인 풍습에 물들어 있던 그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단을 내려 느헤미야의 이런 지시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자들이 느헤미야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의 조치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동족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취한 것은 이방인의 간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습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따라야 할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부유한 자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동족들에게 더 이상 착취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명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기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지 이방 나라의 간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귀족들과 만장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포로 귀환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백성을 위해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백성을 위해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청렴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10절과 14절 또 17절과 18절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이자를 받지 않고 돈과 양식을 빌려주었고 또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록을 받지도 않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포들을 속량시켜 고국으로 데려오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물까지도 아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범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 이스라엘 부자들은 느헤미야의 공고를 받아들이고 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야기된 공동체 내부의 심각한 갈등 속에서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 조치를 취한 1절에서 13절에 이어 이제 14절 이후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후 12년 동안 청렴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 총독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것과 또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돈뿐 아니라 양식과 포도주 등 곡식과 물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마구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한 전임 총독들의 수하들이 권력을 남용해 백성들을 압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같이 행하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란 공경과 두려움을 모두 함축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전능하실 뿐 아니라 공의로 통치하시며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전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이런 행위를 본받아 그의 수하들 또한 이런 행위들을 선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 특히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였고 이것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삶의 가치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삶에 있어 가장 귀중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전임자들의 악행을 답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